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임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여 년 전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오늘 강림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오셔서 성령님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내려오셨다, 구주 강생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탄생했다는 말이고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2000여 년 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 오늘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봉독해 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목적, 왜 성령님이 오셨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첫째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신다는 처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나실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례는 성령님 오실 차례 아닙니까? 성령님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주시리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님 오실 것을 예언했고, 요엘서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의 성령 오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2000여 년 전 오순절날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곱 주일이 지난 50일째, 바로 오늘 2000여 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계획을 잘못할 때도 있고 계획했다가도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하시고 부족이 없으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순서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계획대로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되게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그 원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살면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성경에는 뭐 말하자면 여러 수십 가지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또 본질적인 네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즉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헬라 말에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 어휘에는 안다라는 말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헬라 말에 보면은 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은 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정보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민권 시험 다 치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그 말 모르면 시민권 안 되죠. 조지 와싱턴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조지 와싱턴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예, 압니다. 저는 조지 와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생가는 지금 마운트 버논이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그럴 때 안다는 것은 오이다라는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지 와싱턴 대통령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과 대화 나눈 적도 없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을 압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요. 그분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은 헬라 말에 보면은 헬라 말에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내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한번 악수도 못했고 점심 식사도 같이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참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참으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그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는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즉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그 말은 하나님이라, 헬라 말에 쿠리아스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나는 진정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는 참 불행스럽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안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스데반과 같은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을 맞아 죽는 상태에도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불행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불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이 모르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남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화에 나오는 대로 임금의 귀는 당나귀라고 하는, 당나귀 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 못하는 사람이 병이 걸렸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남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 안 오셨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오늘 한국까지 미국까지 복음이 오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 국경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저 북쪽 갈릴리까지 3년 동안 다니신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국경을 넘어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복음이, 우리 한국 개신교는 1885년도에 한국에까지 왔고 중국에는 물론 네스토리안이라는 그런 교파는 초대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적도 있지만은 중국에는 경교라고 하는, 광명종교라고 하는, 경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네스토리안이 중국에 왔을 때는 벌써 한 650년경에 네스토리안이 왔으니까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마음속에 불타니까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신 직후인데. 그러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열어 증거하게 될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3,000명이 믿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둘째는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은사라는 명사가 단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원래 헬라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단수인데 카리스마타라고 하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다. 성령의 카리스마타, 은사들을 주셨다. 은사들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들을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21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아이들에게 각가지 아이들에게 맞는 대로 자동차 혹은 뭐 인형 혹은 무슨 책 아이들에게 각각 맞게끔 선물을 사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들을 각각 우리에게 독특하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방언, 방언의 통역들을 주셨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 배품.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21가지의 은사들을 주셨는가?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권위하는 은사. 권위한다는 말은 영어에는 encouragement, 남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한 데서 낙심 중에 있을 때, 혹은 병으로 인하여 낭망 중에 있을 때, 자식이 잘못되어서 마음에 고통 있을 때 찾아가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졌다가도 여덟 번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됐습니까? 또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권위의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여간 자기가 가진 것은 그냥 쥐고 못 있어요.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있는 것은 다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남인 거 두려워서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남을 돕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봉사하려고 주셨는데, 만약에 그걸 쓰지 않고 있으면, 안 쓰면 네가 필요 없으니까 딴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뺏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해석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쓰지 않고 땅에 파묻어 누웠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세요? 사용하고 있습니까? 묻어놓고 있습니까? 묻어놓고 있으면 책망받고 빼앗깁니다. 사용하시면 점점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우리 설교 내용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5장을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슨 은사들을 주셨는가, 또 우리 교회 은사 개발하는 공부 요즘 중단됐습니다마는 그 공부를 해나가면 자기의 은사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이미 알아요. 그걸 주신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학교도 좋지만 학비가 적게 드는 버지니아 같으면은 University of Virginia나 Virginia Tech이나 JMU나 George Mason이나 William & Mary나 이 지역에 있는 학비가 좀 싼 대학에 가라고 많이 권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비 리그라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4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뭔가 좀 변하고 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냈는데, 4년간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유익된 게 없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헛수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안 변했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탄식하실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인격과 성격이 변해야 되는가?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첫째 형성은 유전 인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유전 인자를 받아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형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특성이 사춘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은 인자도 받았지만은 나쁜 것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화를 잘 낸다. 입을 열기만 하면은 불평하고 비판하고 불만한다. 거짓말을 일삼듯 한다. 혹은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은 참지를 못한다. 성격이 급하다. 이런 건 사실 좋지 아니한 유전인자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분열이 심하다. 싸우기를 잘한다. 남을 북돋아 주지 않는다. 이런 그 좋지 아니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전통 유전인자로부터 받은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열매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아야만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이제 한 잔 조금씩 마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피치 못해서 어떤 파티에나 친구에서 술을 조금 마시면은 이게 뭐 별 표가 안 나요. 또 운전을 해도 뭐 별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술을 한 잔, 두 잔, 석 잔 밤새도록 잡숴 보시면은 이 비틀비틀하게 되고 집에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자기 아내를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들어서 아는 거죠. 괜히 헛된 소리 하게 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성령 술을 취하려고 하면은 술을 마셔야 되는, 많이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점점 차고 넘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품의 개조와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를 본다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고백하게 한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하게, 전도의 힘을 얻게 한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끔 섬기게 한다. 성령님은 오셔서 내 성격을, 개성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 기본적인 네 가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여기는 가치 있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라고 2000년 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까이 모신다면 절대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등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